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펴시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오늘 또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하나가 된 내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된 또는 내 운명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운명이 하나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운명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또 죽었던 죽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중에서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잘 먹고 잘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 없이 사는 그 삶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실제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삶의 어떤 목표, 내가 육신적으로 이루려는 어떤 목표, 이게 선명해진다고 해서, 그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분명하셔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명하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 안에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지금 이렇게 좌절해 있어, 낙심해 있어, 나는 다운돼 있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분명해지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적으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요한복음, 많은 성경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여러 방면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는, 선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같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대단히 조금 독특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책을 시작할 때, 어떤 글을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면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글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 글은 참 짜임새가 있고 참 잘 돼 있다, 아니면 이 글은 조금 엉성하다, 이런 것들이 대충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도 이 요한복음은 대단히, 어떻게 이렇게 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멋지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내가 소개하고 싶은데 저더러 이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은, 대단히 참, 참 뛰어나게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책을 제일 먼저 열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게 시작하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성경에 의하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제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요한을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은 참 예수님을 참 깊이 이해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참 놀랍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주셨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었기에 주님께서 더큰 계시를 주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로 이러한 성경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신 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씀이신 분. 사실 말씀이신 분,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신 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분은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말씀이신 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사도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알고 유대교 안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전능자, 이렇게 계시되셨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겪어보고 또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이분이 누구냐 할 때, 이분은 바로 구약에 계시되셨던 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것을 요한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동등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유일하신 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분이 분명히 여호와라 불리셨던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그분을 묘사하는 그러한 몇 가지 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보면은 워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문자 이 W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인격화된 또는 신격화된 그런 형태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이 쓴 다른 여러 책들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니까 이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보았는데,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머리 위에 많은 관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묘사를 하고서,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이 개역성경에서 빠진 대표적인 구절인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 W가 대문자로 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되셨던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말씀으로 계시되신 이분이 또는 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셨던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요한이 이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러한 말씀과 또한 보고 그분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다. 우리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오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이 말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안 것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그 자신의 어떤 그 행동으로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오셨을 때 이 말씀이셨던 이 하나님은 1장 1절에 다시 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떻게 한 육체로 태어난 어떻게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영원전서부터 함께 계실 수가 있었겠나. 이것은 이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례자 요한도 동일하게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 요때 요한은 이제 침례자 요한입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 15절부터 나오는 요한은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이 침례자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도 지금 이 예수님을 파악할 때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중에 태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먼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침례자 요한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30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먼저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3장의 11절서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그 말씀들, 하나님에 관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본 분이다. 직접 그냥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4대 성인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정신병자이지 성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신병자가 아니었다면 이분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6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영원전부터 아버지 여호와로 불리셨던 그 구약에 계시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셨다.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조금 딱딱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불리셨던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only begotten so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got이라는 beget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영어 성경에서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낳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그 낳는다는 그 표현에 비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only begotten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대단히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다 하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 특별히 독특한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표현이 지금 독생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 그럼 아들은 아버지보다 태어난 시점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열등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출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나 짐승의 경우에는 그것이 맞아요. 낳았다 할 때는 이렇게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의 타이틀로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아들이라는 그것이 하나의 타이틀로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특별히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할 때는 그 아버지와 대단히 독특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당히 많이 알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가로 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영광이 있었어요.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겪어보고 안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는 특별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사건들을 이렇게 볼때 그것이 이제 어떤 기적에 관한 사건이건 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사건이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각 사람의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뭐이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덤가에서 참 헤매던 그런 이 사악한 영에 들렸던 마귀 들렸던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장면들을 볼때 우리가 인생의 본질에 관한 것들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인생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사건 예를 들어서 수가성에 여인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가느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각자의 이야기들이 소개될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알수 있지만 그 사건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뒷부분에 그 사건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들이 뒤따라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 자체로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대. 그걸로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뒤에 뒤따라 나오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것이 뭐 사건마다 이 특색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이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아버지의 이 영광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지금 하나가 가나의 혼인 만찬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을 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시는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것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고 어떤 기적 자체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왜이 사건을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냐 하는 그 측면은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이 기적을 이제 다 행하시고 나서 2장 11절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요한이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께는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이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그것도 물론 대단한 어떤 사건의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이 뭔가를 봤더니 이 11장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보니까 11장 40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금 본질적인 어떤 목적,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곧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과 관련해서는 12장에 23절에도 보시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지시기 직전에 그 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본이 요한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 안에는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요한은 또한 이 예수님을 생명이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그 비유를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펴보시면,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아,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또 나는 그분의 양이라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참, 이 꼴을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셔.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의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보통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일반 목자는 양들을 그냥 관리하는 데 그쳐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또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 일단은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누리게 하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 생명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말씀하실 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이분은 생명과 관계에 있는 분이다. 생명,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아, 그럼 이 양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보니까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 양이 살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참 가슴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 저희가 예수님의 양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들, 즉 우리를 알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묘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아까 그 나사로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이 측면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사건을 보여주신 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 그래서 이 예수님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빛이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1장 9절에 보니까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 사실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또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분명하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좀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만약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어둠이 엄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는 단순히 이 실로암 못에서 이 날 때부터 이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을 보면서 아우 정말 대단한 기적이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이 이제 붙었습니다. 왜 도대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언자마저 참된 대언자마저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지금 한 사람의 눈을, 실제적으로 눈먼 사람,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육신, 이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육체적인 어떤 소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소경된 자들은 오히려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역설이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본다고,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까막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더 눈이 가려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다시 40절 다시 보시니까,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이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눈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로암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눈을 기적적으로 열어준 데에 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사실 그렇죠. 해가 밖에서 뜨고 있어도 내 눈이 소경이면,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나는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이런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로암 못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의 정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분은 처음에 말씀이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분이고, 또 이분이 빛이셨다. 이분이 생명이시고 또한 이분이 빛이셨다. 이렇게 지금 묘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은 생수이신 분으로 이 요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4장을 펴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그 도시, 우리 보통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라는 이 도시를 통과해서 가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와의 대화 자체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그 이 비참한 인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참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봤더니 4장 14절에 봤더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는 어떤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물과 관련한 이 진술, 이것, 예수님이 어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접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도 한 군데서 더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장막절에, 장막절이라는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얼마나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습니까? 갈증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아,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생수 자체이신 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짧은 책 요한복음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생수이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빵이 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병 할 때 그 병자가 떡병자 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떡은 아니고 빵인데 오빵이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병이어 이렇게 그냥 옛날 그 표현을 그냥 쓰고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이렇게 먹이시죠.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한 복음서에 나오고 어떤 거는 두 개나 세 개에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이걸 일으키신 것이냐? 왜 일으키신 것이냐?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하는 것, 그런 어떤 사건 진술만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영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쭉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자신에 대해서 이 하신 말씀, 그것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1절, 6장 51절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이 먹고 또 예수님 자신의 그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3절부터 보시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짜서 마셔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 메시아적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분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분을 이 증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체에 대한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요한복음은 한 책 안에 예수님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했어요. 예를 들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와가지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로 불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큰둥했죠. 그러나 와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자기를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예수님이 자기를 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이분은 진실로 세상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드러냈어요.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아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어떤 고백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대언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근 1500년 전에 이렇게 대언해 놨던 바로 그 대언자, 정관사 덜을 써서 그 대언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게 합니다. 또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의 이 사역은 그 주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도 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침례가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침례가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침례가 이렇게 다양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베푸는 침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회개의 침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맞을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침례였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하는 침례였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것. 이런 목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도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놓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장 29절, 36절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할 때 그 의미는 죄를 해결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다. 또 이분은 3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또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 자기보다 늦게 태어나시지만 본질적으로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 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질 분이라는 것, 또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훌륭한 분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런 멋진 일들을 하신 그런 분으로만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자꾸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되신 이분은 보니까 이분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세요. 또 이분은 빛이신 분이에요. 암흑을 몰아내는 분이에요. 이분은 죽어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분이세요. 이분은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풀어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신 분이세요. 이분은 또한 이 선한 목자이신 분이고 또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제물 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대언자시고 이분은 메시아이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을 저와 여러분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매 순간에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면 말씀이신 이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이분,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분을 우리가 갈망하고 이분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 되시는 이분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분, 이분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어주시는 이분, 이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은 삶의 갈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생수이시고 또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여전히 영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빵이신 분이시고 또 내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나를 성령님으로 푹 잠기게 하시는 침내 주시는 그분이신데 이러한 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을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매 순간 느끼고, 그렇죠?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과 상의하고 또 이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외로워지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침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초점을 고정할 때 그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주님을 간절히 그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